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기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달려가는 리정표입니다.
기도로 함께하는 시간. 마중 지금 걸어갑니다. 반갑습니다. 마중 식구 여러분, 저는 유진 목사입니다. 오늘 사라 자매님, 은미 자매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사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은미입니다.
네, 오늘은 사무엘하 21장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본문을 읽고 시작할까요?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9절을 읽어주세요.
다윗의 시대에 년부터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저희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저희 죽이기를 꾀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물으니라.
다윗이 저희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기브온 사람이 대답하되 사울과 그 집과 우리 사이에 이른 은금이 있지 아니하오나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일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의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저희가 왕께 고하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경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일곱을 내어주소서. 여호와의 빼신 사울의 고을 기부하에서 우리가 저희를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왕이 가로되 내가 내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을 아끼고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므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므홀랏 사람 바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다섯 아들을 잡고 저희가 기브온 사람의 손에 붙이니 기브온 사람이 저희를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저희 일곱 사람이 함께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처음 날 곧 보리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네, 사무엘하 21장에서 다윗은 더 이상 젊은 전사도 정치적인 왕도 아닙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제사장적인 왕, 즉 중보자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은 피와 눈물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는 은혜와 회복으로 향합니다.
네, 3년마다 기근이 든다니 생각만 해도 두렵네요. 3년이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인가요?
네, 히브리 전통에서 3은 완전한 주기를 의미합니다. 3년의 기근은 하나님이 인간의 완전함을 멈추시고 인간의 계획을 멈추시고 하나님의 때가 시작될 때를 의미합니다. 기근은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그리고 땅이 신음한다라는 표현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거두시면 비도 그칩니다.
기근이 단순한 자연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침묵이라니 놀랍네요.
네, 언약의 관계가 깨어질 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칼과 기근과 연병 세 가지의 현상이 이스라엘 땅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11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때에 따라 비를 주리라. 비는 사랑의 표징입니다. 기근은 사랑이 닫혀 있는 징조입니다. 사울의 집 때문에 기근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집이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기부한 사람을 죽인 일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사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더라고요.
네. 기브온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해서 가나안 땅에 기브온 족속이 살아가게 되었죠. 그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웃에게 약속한 언약을 지키는 것, 그러니까 이웃사랑을 행하는가 하지 않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셨고 사울이 기브온 백성들을 향했던 그 폭력, 그것을 사람들은 잊어버렸지만 그들이 피 흘렸던 그 피는 잊지 않았고 피가 하나님께 외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는 억울한 아벨의 피가 땅에서 부르짖었다고 말했던 것처럼 기브온 사람들의 억울한 피가 하나님께 외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 기근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기억의 헛줄이었네요.
네,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기근을 통해서 묻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가 기억해야 한다. 너희가 잊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이죠. 언약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망각은 단순히 기억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포기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에게 너희가 지어야 하는 마땅한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왕국의 정의는 사람을 죽이는 이 폭력에서 멈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네, 다윗은 그때 여호와께 간구하였다고 하죠. 다윗이 한 일은 군대를 동원한 것도 정치적 조사를 한 것도 아니었잖아요.
네, 정의를 행하는 것은 반드시 기도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해야 할지, 무엇을 행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죠. 다윗은 이 장면에서 기도로 시작합니다. 왕이 정치보다 먼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히브리어로 간구하다는 뜻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라는 말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묻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찾습니다. 이것이 지도자의 언약된 지도자의 본질입니다.
다윗은 결국 기브온 사람에게 가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어떻게 속죄할까? 라고 묻잖아요. 이 질문이 참 놀라워요.
네, 다윗은 정치적인 보상이나 어떤 행정적인 해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가갑니다. 먼저 다가가는 것이 다윗의 특징이라고 했지요. 진정한 속죄는 제사를 넘어서 관계 회복을 성취합니다.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그런데 기부한 사람들은 은혜를 구하지 않고 피를 구해요. 사울의 자손 7명을 우리에게 내놓아라 라고 대답하잖아요. 이 대답이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이것은 복수가 아닙니다. 피 흘린 양에 비하면 7사람은 굉장히 작죠. 기본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다수가 죽었으니까 동일한 숫자의 보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상징적으로 우리가 이것으로 이 모든 폭력을 지우겠다, 용서하겠다라는 회복의 고백입니다. 민수기 35장 33절에 보면 피 흘린 땅은 그 피로만 속함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라 정의의 회복을 위한 어떤 희생의 법입니다. 기본의 요구는 정의와 화해의 균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중에서도 므비보셋은 지켜요.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에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다윗은 지금 두 개의 언약 사이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의 정의, 또 하나는 개인의 은혜. 정의를 행하되 은혜를 지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윗은 참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의와 자비가 입맞추는 분,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 이 장면에서 그 말씀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7명이 산 위에서 목매어 죽게 되잖아요. 정말 비극적인 장면이에요.
맞아요. 잔인한 장면으로 그려집니다. 그러나 이 전쟁의 끝이 이 7명의 죽음으로 마무리되는 것인데요. 그들의 죽음은 사울의 집 전체, 이스라엘의 죄 전체를 대신하는 희생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속죄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들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은 눈물의 제단을 다시 세우십니다. 사무엘하 21장 11절에서 14절을 읽어주세요.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에 행한 일이 다윗에게 들림에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취하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벳산 거리에 매어 단 것을 저희가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 아비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대로 쫓아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니라.
네, 리스바는 사무엘서의 숨은 선지자입니다.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반석 위에 펴고 곡식 떨어지는 때까지 울고 엎드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애통이 아니라 그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는 제의적 행동입니다. 장막을 세우는 모양이지요. 아들의 시신들 곁에서 하나님의 장막을 세운 것입니다. 리스바의 애통은 예배가 되었습니다.
네, 리스바는 눈물로 제사를 드린 것이네요.
네, 맞습니다. 종교적인 제사가 아니라 어머니의 애통, 어머니의 눈물을 받으신 것입니다. 리스바의 애통은 예언자적인 행위였습니다. 리스바는 거기 머물러 눈물로 하나님을 향해 엎드렸고 이것은 그녀의 가장 깊은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리스바는 그 장소에 머물고 떠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또 사울의 집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드디어 움직이죠?
네, 다윗은 리스바의 행위를 보고 깨닫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수습해서 왕의 묘에 장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장례가 아니라 국가적인 회개의 의식이에요. 비로소 사울의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의 통치의 시대가 다시 열립니다. 그리고 그제야 기근이 멈춥니다.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라는 선언이 있습니다.
네, 결국 속죄는 제사가 아니라 눈물이네요.
네, 예배의 순서를 어떻게 하고 양을 몇 마리 바치고 이런 겉으로 보이는 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돌이키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 눈물이 제사를 완성하는 것이죠. 피는 정화의 수단이고 눈물은 화의 언어입니다. 한 시대가 이렇게 지나가고 다윗은 통치합니다. 다윗이 아닌 다윗의 용사들이 이제 싸움을 대신합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을 읽어주세요.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 신복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300세겔쯤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놉이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다윗의 종자들이 다윗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시브게가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 김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 자루는 베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것의 키 큰 자 하나는 매 손과 매 발에 가락이 여섯씩 모두 스물네 가락이 있는데 저도 장대한 자의 소생이라. 저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저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장대한 자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 신복의 손에 다 죽었더라.
네, 잘 읽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장면에서 기억해야 되는 다른 장면들이 있는데 다윗이 성경에서 가장 먼저 등장했던 이 가드의 장대한 자들 어떤 사람 혹시 이름 생각나는 사람 있으세요?
골리앗이요?
맞아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가드의 장대한 자 중에 장대한 자, 가장 큰 거인 같은 사람이었죠.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 소년이었습니다. 다윗의 시작의 여정에 그리고 다윗의 마지막의 여정에 이 가드의 장대한 자들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소년이었을 때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칼과 창으로 가지 않고 물맷돌 다섯 개를 들고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오는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리시고 이스라엘 모든 군대가 덜덜 떨고 있었던 그 블레셋의 장대한 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고 승리하셨죠. 바로 이 마지막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 싸움이었던 이 장면에서 다윗은 지쳐있지만 다윗의 다음 세대들이 블레셋의 가드의 장대한 자들을 물리쳐 이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이 사무엘 상하의 구조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의 싸움은 무엇으로 싸워야 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가진 무기나 우리가 가진 지혜가 아니라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워 이기신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을 생각한다면 골리앗을 죽였어요. 그리고 블레셋과 싸워 이겼어요. 그런데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에도 여전히 그 가드의 장대한 자들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한 번 싸워서 이겼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계속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오늘이라고 하는 지금 여기에 생명으로 살아있는 이 순간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승리의 비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파도처럼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블레셋 장대한 자들의 시험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매일매일 현재 진행형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번 크게 승리하고 나면 우리는 인생 전체를 승리한 것 같은 교만함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소년이었던 시절에도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에 왕으로 통치해서 더 이상 어떤 싸움도 없을 것 같은 모양이어도 여전히 블레셋은 계속 우리를 넘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싸우지 않아도 이제 다윗의 용사들이 그 싸움을 대신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어떻게 형성된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군사적으로 발달되고 훈련을 거듭해서 장대한 자들을 이제 능히 이길 수 있게 된 것인가? 그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통치의 왕국을 세워갔을 때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용사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거인의 시대, 블레셋의 거인들이 침범하는 이 시대에 다윗이 피곤할지라도 여전히 다윗의 부하들이 자라나서 그 전쟁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 이렇게 함께 싸우는 싸움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이룩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가 형성해 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과 다윗의 이 모든 여정을 함께했던 군대, 그 다윗의 용사들이 우리가 다음 장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다윗과 마음을 합하고 그 여정을 끝까지 함께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블레셋을 승리,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윗의 처음 전쟁이 반복되지만 다윗이 싸우지 않고 새로운 세대가 싸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새로운 세대를 불러일으켜 주시고 그 새로운 세대가 세워져서 승리를 이어갑니다. 여기까지가 다윗의 사명이었습니다. 지도자는 반드시 새로운 세대를 세워야 하지요. 리스바 같은 어미의 눈물이 시대의 예배가 되고 또 잊혀진 언약을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는 기근의 땅에 전쟁의 땅에 서 있을지라도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눈물로 깨어진 땅에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도록 세우는 것. 이것이 지도자의 행해야 할 역할입니다. 우리 마중 식구들이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될지 길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라 자매님 그리고 은미 자매님 기도해 주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상황과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셨고 또한 다윗이 하나님의 얼굴을 늘 구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삶의 전쟁터에서도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북한 땅에 살고 계시는 모든 사람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이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삶 속에 반복되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원인을 외면하거나 또 남 탓하지 않고 제 마음을 먼저 돌아보게 하시고 감춰진 죄와 상처를 주님 앞에 정직히 내려놓게 해주세요. 힘들게 버텨냈던 지나온 시간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와 회복의 손길을 믿으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또 사람과의 관계의 단절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함께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새로운 길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제 삶의 모든 고통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회복과 은혜를 드러내는 증거가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리스바로 부르실 때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눈물로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엎드리는 중보자로서의 부르심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찢어진 이 한반도에 하나님 이런 중보자 한 사람을 찾으신다면 우리 마중 식구들이 또 저희들이 그 자리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회복하시기를, 이 땅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눈물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그 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이 북녘 땅에 또 이 남녘 땅에 하나님 이런 중보자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언약이 이 땅에 다시 꽃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다윗이 새로운 세대를 세우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 소년 다윗 같은 사람들을 다윗이 그렇게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것을 그리고 그 이름으로 승리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다음 세대들이 새벽 이슬처럼 이 땅의 곳곳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그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리앗을 싸워 이겼던 소년 다윗처럼 하나님 새로운 세대들이 이제 일어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오는 은혜가,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남녘 땅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일으키시고 블레셋과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의 능력이 가득한
예수를 따라
사랑의 은혜가 가득한
예수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봅니다.
예수를 따라 북촌선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예수를 따라 디도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나누는 시간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 계십니다. 인사하실까요?
안녕하세요. 현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지아입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저희도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우리 지아 자매는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네, 저는 지난주는 좀 공부 열심히 했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근데 공부하면서 갑자기 감사라는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그 찬양이 떠오르면서 갑자기 제가 감사함을 요즘에 너무 잊고 살았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일 3개씩 감사함을 찾아서 요즘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습관이네요.
네.
네. 진양자매는 어떻게 지냈어요?
네, 저는 지난주에 교회에서 말씀을 나누면서 너무 저만의 생각과 자만심에 갇혀서 진리를 보지 못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겠다라고 다짐한 한 주였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이렇게 또 각자의 삶을 살다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나도 참 감사합니다. 자, 오늘 또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리고 북주선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발견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열심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 열심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선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잠깐 복습해보면 양의 문이라고 하셨던 이 선언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나요?
저는 거짓 교사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자 그들을 경계해야 할 것에 관한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1대1의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하다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네요. 예수님께서는 문지기, 여기서는 문지기는 구약의 말씀을 상징한다라고 했었죠. 구약의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이 참된 목자이시며 예수님과의 1대1의 관계를 통해서 인도함을 받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고 하셨던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나요?
세상의 다른 목자들은 자기들을 위해 양을 희생시키는데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로 양들을 위해 기꺼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양들을 위해 기꺼이 자기 생명을 바치는 참된 목자가 되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네, 두 분 다 요약을 너무 잘해주셨어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두 가지의 선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두 가지 선언 외에도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걸어오신 길 그리고 공생애 동안 하셨던 일들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의심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수많은 기적과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누구라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진양자매의 말처럼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고 또 어떤 때는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고 또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수천 명의 사람을 배부르게 하시기도 하면서 수많은 표적과 능력을 일으키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수많은 비유의 말씀과 산상수훈과 같이 주옥과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도 쉬지 않고 전해오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등장으로 수많은 사람이 흥분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고 많은 이들이 이분이 메시아는 아닌가?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가 아닐까? 라고 생각했지만 자 그럼에도 많은 이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의심어린 눈초리로 바라보면서 혹시 맞나 아닌가 갈팡질팡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증거가 있었음에도 왜 확신 있게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건가요?
이제 그 이유가 오늘 말씀 안에서 다뤄질 것 같은데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 말씀 읽으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0장 22절 말씀을 볼까요?
예루살렘의 수전절에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자, 말씀을 보니 수전절에 이르렀다라고 하고 있는데 혹시 수전절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나요?
저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수전절은 어떤 날인가요?
수전절은 구약에서도 등장하지 않는 절기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이 모를 거예요. 수전절을 알기 위해서는 구약과 신약 사이에 있었던 중간기 시대의 한 사건을 알아야 하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 헬라 제국은 네 개의 나라로 나눠졌습니다. 그중에 셀레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을 침범한 후에 성전 한가운데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를 제물로 바침으로써 성전을 더럽혔던 사건이 있었어요.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웠다고요? 어떻게 그런 짓을 저지를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역사적인 배경을 이야기하면 안티오쿠스 4세는 커다란 야망을 품고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이어서 이집트까지 정념하려고 이집트를 향해 떠나갔지만 그곳에 이미 자리 잡고 있었던 강력한 로마 군대를 만나서 굴욕을 당하게 되고 후퇴하고 돌아오는 길에 예루살렘에 화풀이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안티오코스는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또 방금 말했던 것처럼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욕보였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때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독립운동을 일으켰고 마카비의 독립운동이 성공하면서 성전을 탈환하고 드디어 이스라엘은 헬라군의 압제에서 벗어나 자치국가로서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해방을 맞이한 거네요.
네, 맞아요. 이때 사람들은 더럽혀진 성전을 정화하고 보수하면서 나라를 회복시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를 만들었는데 그날이 바로 수전절이었던 거예요. 즉, 수전절은 나라의 독립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날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광복절과 비슷한 것 아닌가요?
맞아요. 우리나라의 광복절과 같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러한 수전절을 거론한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대하는 바가 무엇이었는지를 나타내기 위해서였어요.
예수님께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수전절과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수전절과 예수님과의 관계라기보다는 아까 수전절에 관해 설명할 때 누구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에서 승리했다고 했었나요?
마카비라고 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마카비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유대인들을 이끌어 강력한 헬라군을 무찌르고 나라를 독립시켰던 인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영웅으로 여기면서 추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어렵게 독립적인 국가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의 세력 다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스스로의 주권을 로마에 반납했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다시 로마의 지배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 후로 오랜 시간 동안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었는데 자 그렇게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를 그리워하게 되었을까요?
마카비가 같은 영웅을 그리워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결국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건 마카비와 같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해방시켜서 독립적인 국가를 세워줄 영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그런 마카비와 같은 존재가 되길 원했던 거죠. 하지만 분명 예수님께서 놀라운 표적과 능력을 통해서 메시아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시기는 했지만 정작 자기들이 원하는 독립, 로마의 압제에서부터의 해방을 위한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니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군요.
네, 맞아요. 아무리 기다려도 마카비아 같은 모습이 보이지 않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의심했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찾아가 묻는 모습이 이제 오늘 본문 속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이어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우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했다고 하고 있나요?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고 하냐고 따지고 있어요. 의혹하게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한마디로 언제까지 의심하며 기다리게 만드시는 겁니까? 메시아시면은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확실히 믿고 따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따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정치적인 독립을 위해 움직이라고 하는 거네요.
네, 맞아요. 자, 이러한 유대인들의 당돌한 질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앞서 말한 것처럼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고 그 누구도 전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전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메시아가 아니라면 절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따지고 묻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수많은 표적을 보여줬지만 그래도 너희는 믿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끝까지 믿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진단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자,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하고 있나요?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시네요.
네, 그렇죠. 만일 그들이 예수님의 양이었다면 그들은 분명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랐을 텐데 그들은 여전히 목자의 음성이 아닌 자기들의 바램만 붙잡고 고집스럽게 버티고 있으니 그런 모습만 봐도 그들이 예수님의 양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자기 양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게 뭐라고 하시나요?
영생을 주고자 하신다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독립보다 더 좋은 걸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 아닌가요?
네, 그렇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로마에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영생을 주고자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누구도 예수님의 손에서 자기의 양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의 말씀은 또 여기에 머물지 않고 당시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민감한 말씀을 거침없이 전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마카비아 같은 영웅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마카비아는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분이다라는 것을 밝히시는데 자 뭐라고 하셨나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과 본인이 하나라고 하셨어요.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의 신경을 거스르는 말이었습니다. 자, 어떤 부분이 유대인들의 신경을 거슬렀을까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는 말이 유대인들의 신경을 거스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전에도 예수님께서 비슷한 말을 하셔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었나요?
네, 맞아요. 요한복음 8장 54절에서 그랬었는데 자,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자, 이때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하셨고,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시며 하나님과 본인이 하나다라고 당당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 위험해질 걸 아셨을 텐데도 예수님께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본인이 하나님과 하나이심을 밝히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만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이 마카비아 같은 영웅이 되길 원했어요. 하지만 마카비가 아무리 대단하고 또 그가 이룬 업적이 훌륭하다 하더라도 결국 마카비가 이루었던 업적은 어떻게 됐나요?
로마에 정복되면서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한순간에 사라질 잠시 잠깐의 승리가 아니라 마카비와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승리를 이루시기 위해 오셨고, 그게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알리셔야 했기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위협 속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본인이 하나이심을 밝히고 계셨던 거예요.
더 좋은 걸 주기 위해 오셨다는 걸 숨김없이 밝히고 계시는 거네요.
네, 맞아요.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리 없었던 유대인들은 아니나 다를까 바로 또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중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하느냐.
이번에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담담히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도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선한 일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거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봤으면서 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보면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들,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바다를 잠잠케 하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수많은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에 대해서는 아무도 문제 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제대로 반박은 하지 못하고 다른 이유를 대기 시작해요. 자, 요한복음 10장 33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라.
내가 했던 그 선한 일, 그것 때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제를 삼지 않는다. 우리가 문제 삼는 건 너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했던 것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인정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은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억지를 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유대인들의 말은 오히려 지금까지 자기들이 행해왔던 삶을 부정하는 말이기도 했었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 건가요?
자, 지금 이들은 예수님의 능력은 인정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용납할 수 없기에 율법에 따라서 예수님을 처형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향해 돌을 들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말로는 언제나 옳은 말, 그럴듯한 말을 해왔지만 정작 그들의 삶에서는 수많은 백성을 병들게 했고 굶주리게 했고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양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삶을 바치며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양을 통해 이익을 얻을 생각만 했지 양을 위해 목숨을 걸려고 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예수님은 반대의 삶을 살고 있었던 거네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었던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겼다라고 하면서 돌을 들고 있으니 그들의 모습이 모순 그 자체였던 거예요.
정말 그렇네요. 오히려 돌을 든 자들이 심판을 받아야 할 상황 아닌가요?
네, 그렇죠. 하지만 정작 돌을 들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지금 예수님께서는 시편 82편 6절 말씀을 인용하신 건데 시편 말씀도 같이 읽어주세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시편 말씀을 인용하심으로 본인이 행하셨던 행동들 뿐만 아니라 본인이 하신 말에도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음을 증명하셨으며 그들이 주장하는 신성모독 또한 잘못된 주장임을 밝히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편을 근거로 말씀하셨을 때, 자, 지금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모여 있었던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이 논리적으로 옳다 하더라도 왠지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저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마카비와 같은 영웅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게 계속 기억에 남아요. 결국 논리적으로 문제가 될 게 없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마카비와 같은 모습으로 역사하지 않으실 것 같기 때문에 신성모독을 핑계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닐까 싶어요.
네, 정확하게 말해줬어요. 사실 지금 돌을 들고 있는 이들은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하든 다른 어떤 말을 하든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예수님이 자기들이 원하는 걸 들어주시기만을 바라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끝내 정치적인 독립을 위한 행동이나 말씀을 하지 않으시니 그런 메시아라고 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걸 이루어주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한다면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내치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알고 본인들도 그걸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일하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 사람들이 참 악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그렇죠. 그게 바로 어둠에 잡혀있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빛을 비춰도 그 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빛을 꺼버리려고 하는 짙은 어둠에 잡혀있는 자들의 어리석은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답답함을 넘어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아마도 그러셨을 것 같죠. 다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씁쓸한 마음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본인이 하셨던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바로 자기 자신을 통해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으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들을 떠나가십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말씀이네요.
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태도 또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나는 예수님처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하며 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유대인들처럼 그럴싸한 말은 하지만 정작 행동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만한 일은 보이지 않고 욕심과 욕망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만 남아있는 건 아닌지 그러면서 고집스럽게 내가 원하는 거, 내 욕심만 채워달라고 고집 부리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마음에 찔림이 생깁니다. 삶으로는 믿는 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이 무조건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고집만 부리고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회개하게 됩니다.
네, 말씀을 통해 자기의 잘못된 모습이 드러났다고 하면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조율해 나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필요할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며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목자 삼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들려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 동안도 말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와 또 북주선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북조선 성도 여러분들, 한 주 동안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